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해상에 배치한 항공모함 전단을 시작으로 시리아 파견 병력을 철수할 것이라고 러시아군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오늘 러시아 국방부가 시리아 파병 규모를 줄이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러시아와 터키가 중재한 시리아 휴전이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유엔이 평가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 폭격기들은 그동안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며 반군들에게 강력한 공습을 가해왔습니다. 또 시리아 해상에는 애드머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이 이끄는 러시아 함대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러시아 요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아직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러시아 요원들은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민주당 이메일 해킹 자료를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또 익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러시아의 고위 관리들이 미 대선 직후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어제 상원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한 증거는 확실하다고 증언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도 해킹 자료의 출처는 러시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타이완의 차잉원 총통이 내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관계 진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주 지역 방문길에 나섭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이미 항의의 뜻을 밝힌 가운데 차이 총통이 이번 방미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또다시 긴밀한 관계 조짐을 보일 경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차이 총통은 중미 국가들을 순방하는 9일간의 이번 일정 중 미국의 휴스턴이나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어떤 미국 인사들과 접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관측통들은 차이 총통이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을 접촉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정부가 부산 한국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건립에 항의해 한국 주재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일시 소환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위안부 소녀상 설치는 극도로 유감스럽다며 한국과의 경제 논의와 추가 통화 스합 조정 회담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외교 장관들은 앞서 지난 2015년 위안부 문제 해결책 마련에 합의했었습니다. 당시 합의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문서를 통한 사과와 위안부 피해 생존 여성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금 지원 약속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에 반대해온 한국의 사회활동가들은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양국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쿠바가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 합법적인 수출을 개시합니다. 쿠바 국영기업인 쿠바 익스포트사는 어제 합의에 따라 쿠바 장인들이 만드는 마라부 수출, 미국 무역업체인 코바나 트레이닝사에 1톤당 420달러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쿠바의 마라부 수출은 피자와 빵을 굽는 재래식 오븐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쿠바는 현재 이탈리아와 독일 등 6개국에 연간 8만 톤 규모의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위안화의 가치를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절상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오늘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어제보다 0.9% 내린 달러당 6.8668 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처럼 위안화 가치를 큰 폭으로 절상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위안화 가치는 지난달 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B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6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퇴임을 앞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협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콥 류 재무장관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제재를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2차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의 과도한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배급한 하루 평균 식량은 유엔 권장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내일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 사이.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m,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미 행정부 교체를 앞두고 북한 핵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함께 다뤄야 할 의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리 장관이 5일 국무부 웹사이트에 올린 고별 메모에는 북한 문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접근법과 차기 행정부에 남기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협에 포함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들은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가난하게 만든다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유엔 안보리를 통한 미국의 노력 덕분에 이런 위협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대북 압박 강화 조치에 굳건한 기반을 차기 행정부에 넘겨주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노선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강력한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이 진지한 대화로 돌아오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릴 때까지 외교, 억지 압박을 통해 북한이 치러야 할 비용을 높이는 지속적이고 종합적이며 끈질긴 작전을 구축하는 데 확고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 의제 가운데 북한의 점증하는 도발적 행동보다 더 중요한 사안은 없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제이콥 류 재무장관도 퇴임을 앞두고 고별 메모를 통해 대북 제재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류 장관은 대북 압박을 지속하기 위해 제재라는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이콥 류 미 재무장관이 5일 재무부에 지난 8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류 장관은 퇴임을 앞두고 발표한 이 글에서 제재와 관련해 북한을 두 차례 언급했습니다. 먼저 류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처럼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취하는 나라들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계속 경제적 도구, 즉 제재를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전 세계 경제가 통합을 통해 성장을 이뤘고 이 같은 통합은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는 데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다만 류 장관은 이란과 미얀마에서 볼 수 있었듯 악의적인 행동의 변화가 생길 경우 미국 정부는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쿠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경제적 도구가 관계 변화의 조건을 창출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알려진 2차 제재에 대해서도 과도한 사용을 피하기 위해 늘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은 강력한 도구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가장 필요한 시점에 효과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국제금융체제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류 장관은 재임 중 재무부의 역할을 되돌아보면서도 북한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통한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에 대응해 독자와 다자 분야에서 새로운 제재 조치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미 재무부가 직접 북한을 겨냥한 제재는 지난 2008년 미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후 추가 행정명령 발동과 이에 근거한 제재 명단 추가 작업 등이 이뤄지면서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돼 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4차와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해에는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문제와 북한과 거래한 제3국 혹은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명시된 대통령 행정명령이 나왔고 최근에는 고려항공과 항공기 16대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미국인이나 미국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재 대상 북한 개인이나 기관과 거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고위 정보 당국자들이 북한을 주요 사이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사이버 공격에 대해 인터넷 영역을 벗어나 모든 수단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상원 군사위원회는 5일 북한에 대한 외국의 사이버 위협이란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DNI 국장과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 국장, 마르셀 레트라 국방부 정보담당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합동으로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북한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할 능력이 있고 이는 2014년 미국의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에서 입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당국자들은 북한이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을 해킹해 자료를 침투, 오염, 유출시켰고 이 밖에도 여러 차례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로저스 국가안보국 국장은 미국에 대한 주요 사이버 위협 중 러시아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능력을 지닌 나라로 평가했고 중국은 많은 투자를 통해 실력이 상당히 늘어났으며 이란과 북한이 미국에 제기하는 위협은 중간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The Russians are the peer competitor to us, but I look at other nations. You look at China, for example, and the level of capability.
로저스 국장은 하지만 이란과 북한은 사이버 능력을 매우 공격적으로 행사할 의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and Iran is a very relatively low-cost acts that can cause havoc and
클래퍼 국장은 북한과 이란에 있어 사이버 공격은 미국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면서 돈이 많이 안 드는 공격이라며 북한과 이란은 사이버 능력이 진전될 때마다 능력의 한계를 계속해서 시험하는 공격을 보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고위정보 당국자들은 모두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가를 지금 수준보다 크게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consider all instruments of national power. In most cases to date, non-cyber tools have been more effective at changing.
클래퍼 국장은 미국은 국력의 모든 도구를 활용해 보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사이버 공격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사이버 공격에 대해 사이버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미국이 보복을 했을 때 적국의 행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특히 북한의 사이버 네트워크에 침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클래퍼 국장은 지난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 당시 백악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북한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제3국의 기반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에 봉착했고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해 사이버 공격이 아닌 다른 보복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마르셀 레트라 국방부 정보담당 차관도 사이버 공격이 있을 때마다 사건별로 그때그때 대응이 달라진다며 특히 보복 조치는 전통적으로 미국이 해당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정보 당국자들은 지난해 말 미 대선 당시 러시아가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 캠프 인사들의 이메일을 해킹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국무부 토니 블링컨 부장관이 북한 핵과 미사일 역량이 질적인 개선을 이뤘다고 언급해 주목됩니다. 북한이 전례 없이 많은 핵실험을 잇따라 강행하면서 기술을 축적해가고 있다는 우려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역량에 질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5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미한일 외교 차관 협의회를 연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두 차례의 핵실험과 24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전례 없는 수준의 활동을 한 결과 역량이 질적으로 향상됐다는 설명입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실패도 진전이라며 북한이 실험에서 배운 것을 관련 기술과 다음 실험에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런 위협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다며 한국과 일본, 괌 등의 바다와 지상에 레이더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자산을 추가로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대해 8년 전보다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 연설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예고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같은 위협에 대한 방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미국, 한국, 일본 등의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이 관련 프로그램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며 성실하게 비핵화에 임하게 하려면 북한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또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새로운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데서 긍정적인 신호를 봤다며 그런 조치가 앞으로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외교 차관 협의회는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스기야마 사무차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새로운 수준의 위협을 보여준다며 미사일 실험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으나 실험 빈도와 정확성은 확실히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 외교차관은 이날 북한에 대한 고립과 압박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3국 협력 현황 공동설명서를 채택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김관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는 8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관진 실장은 오는 11일까지 미국에 체류하며 미국 차기 행정부 인사들과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등 주요 안보 정책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김관진 실장이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미국 측과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이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북 공조를 지속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대남 평화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이용해 관계 개선 분위기를 이끌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이후 관용 매체를 동원해 연일 평화와 통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을 해소하여야 한다라는 글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건 한민족의 운명이며 남북관계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을 향해선 무턱대고 북한의 자위적 행사를 걸고 넘어지지 말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한 북측의 진지한 노력에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동신문은 4일엔 남북관계 개선은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이란 글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지상의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2일 남북관계 개선이야말로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고 인터넷 선전 매체 메아리는 3일 동족끼리 싸우지 말자며 결의의 안녕과 평화를 수호하려는 북측 입장은 한결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일 육성 신년사에서 올해가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45돌, 14선언 발표 10돌인 점을 언급하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비핵화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지난 2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비핵화 대화 아닌 대화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 대화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통령 탄핵 등으로 혼란스러운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활용해 관계 개선 분위기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영태 동양대 군사연구소장은 북한이 지난해엔 핵과 미사일, 즉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았고 올해는 남북관계 개선이나 외부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한국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세력의 집권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이 관계 개선을 앞세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선 그 시점에 있어서 이 대선에 있어서 할 때 소위 그 진보 이런 측면이라든가 괴를 같이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든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매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해왔지만 올해는 후속 움직임이 더 적극적이라며 대통령 선거 이후 한국 차기 정부에 대한 메시지의 차원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대선이 남북의 간접적 개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부의 북한의 지금과는 좀 다른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좀 변화된 대북정책이 필요하고 그러한 대북정책에 걸맞는 새로운 어떤 정권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어떤 희망 그런 것이 어떤 좀 반영된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이 아닌가.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경험상 한국의 대선에 직접 개입할 경우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간접적인 대남 유화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새해를 맞아 VOA가 준비한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과의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내세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경제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면 시장 경제를 용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브래들리 뱁슨 전 고문을 김정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2016년 들어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여러 차례 미사일을 쏘는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악화했습니다. 그래서 유엔과 몇몇 나라가 제재안을 만들어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는데요. 지난해 이런 상황에 있었던 북한 경제의 실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Well, I think the DPRK economy in 2016 did a lot better.
지난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제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가 제재안을 만들 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죠. 먼저 무역 부분을 보면 수출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특히 석탄은 여전히 북한의 돈줄이 됐죠. 또 북한이 제재를 피하려고 수출 품목을 다변화했다는 점도 특징인데요. 북한은 국내에서 가치를 붙여 외부에 팔 수 있는 품목, 예를 들면 의료 제품 수출에 눈을 돌렸습니다.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결과죠. 저는 역설적으로 대북 제재가 오히려 북한이 자신들의 경제 정책을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다시 조정하는 계기를 줬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물가와 환율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북한 경제가 큰 혼란을 겪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죠. 그 밖에 특징적인 것은 바로 시장 경제입니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시장 경제가 매우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또 많은 혁신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시장 경제가 지난해 북한인들의 경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초에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내놓는 신년사는 한 해의 북한의 정책 방향을 담고 있어서 시선을 끌죠. 작년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은 경제 발전을 강조했는데요.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Well,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he continue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conomic development as part of the national
중요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도 경제 발전을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신년사에서도 경제 부문이 많은 분량을 차지했죠. 하지만 김 위원장이 새롭게 내세운 것이 없어서 실망했습니다. 지난해 7차 당대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고 강조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시장 경제와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련 정책에 대해 이런 반구도 없었는데 이건 아직도 북한이 시장 경제 요소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길 꺼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번 신년사에서는 경제 부분과 관련해 대내외에 반향을 일으킬 만한 제안은 없었습니다.
크게 눈길을 끄는 정책이 없었다는 평가인데요. 사실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제 부분에서 다양한 목표들을 공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력 생산이나 화학공업, 농업, 수산업 등에서 성과를 내자고 제안했는데 이런 목표들이 달성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it depends partly on the internal priorities that they give. They end up having to give priority sooner or later to
그런 목표를 이루는 데는 일단 중앙 정부가 어느 부분을 우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북한이 가진 자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외부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목표를 북한 정부가 모두 달성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특히 유엔 제재가 북한이 무역 실적을 올리고 경제 건설에 필요한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줄 겁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자강력을 강조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시장 경제 활동을 더 풀어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외화 벌이를 위해 그동안 수출에 주력하던 자연자원을 국내 경제 분야로 돌리면 중앙정부가 몇몇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방금 제재가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셨는데 올해 북한 경제를 전망할 때 역시 대북 제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대북 제재가 올해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Yeah, it certainly increases their risk of losing access to foreign exchange that they need both for their military and
말할 것도 없이 외화벌이에 큰 타격을 줄 겁니다. 새로 통과된 대북 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된다면 특히 중국이 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집행하면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달리 볼 필요도 있는데요. 앞서 말했지만 대북 제재가 오히려 북한에서 시장 경제가 확산하고 발전하는 데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내 신흥 자본가들이 외부 상황을 돌파하려고 더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돈벌이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를 통해 북한 안에서 시장 경제가 더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외에 올해 북한 경제가 직면할 어려움이라면 또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Well, I think the political environment that they face, both what's happening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t sets a kind of a chill on
외부의 정치적 환경을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미북 관계 또 남북 관계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연초에 미국은 새 행정부가 들어서고 또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면 이를 계기로 올해 북한과 두 나라 사이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또 이 관계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 완전하게 중단된 남북 경제 협력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북한 경제를 전망하는데 외부 정치 환경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북한 내 시장 경제를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면 뭘 들 수 있을까요?
Because they're tolerating the evolution of the market economy, a lot of surprising things have been happening recently.
including 사실 북한 정부가 현재 시장 경제를 어느 정도 용인하기 때문에 북한 안에서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신흥 자본가들의 활동이 사업이나 장사뿐 아니라 금융업으로 확산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경제활동에 돈을 대는 금융업이 북한에서는 크게 발달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자본가들이 이 분야까지 진출하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지난해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대북 제재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Well, I think that's going to be very influenced by what happens in the political relations with the U.S. And that's a big question that everybody's trying to get a feel for.
이것도 기본적으로 외부 정치 환경에 영향을 받을 텐데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경제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에서 시장 경제가 확산하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경제 확산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은 대북 제재가 오히려 북한 내 시장 경제 확산에 일조하는 현상을 좋게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도 관심거리이긴 한데요. 이건 미국 러시아 양자 관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의 우호적인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들어서면 미러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북한과의 정치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북한 경제가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Well, I think they need to continue to tolerate markets and the evolution of markets. It would be in their own interest to
현 상황에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시장 경제의 생성과 발전을 용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경제를 점점 더 인정해주면서 규제나 금융 부분에서 시장과 중앙정부의 관계를 투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예로 들어보면요.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집 같은 부동산을 소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소유권을 비공식적으로 사고 파는 현상이 북한 안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이런 부동산 소유권 같은 시장 경제적 장치들을 양성화하거나 용인하면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으로부터 새해 북한 경제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북한 당국은 유엔 권장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식량을 주민들에게 배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집권 5년 동안 역시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주민 한 명당 하루 평균 354g의 식량을 배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세계식량계획 WFP와 식량농업기구 FAO로부터 받은 북한 식량 배급량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양은 전년도에 하루 평균 배급량 335g보다 5%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0%에 불과한 수준이며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주민 1명당 하루 370g의 식량을 분배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0%가량 감소한 규모였습니다.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은 2분기에는 360g으로 줄었고 3분기 300g으로 또다시 줄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과 11월 380g으로 증가했으며 12월에는 400g으로 지난해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2월 식량 배급량 역시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3분의 2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2015년 발표한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70%인 1,800만 명가량이 식량 배급제에 의존하고 있다며 영양 부족이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의 실케버 대변인은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주민의 70% 이상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부분 단백질이나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이 결핍된 식단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5년간 북한 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하루 평균 식량 배급량은 345g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량농업기구가 VOA에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은 평균 347g이었습니다. 이어 2015년에는 335g으로 줄어들었다가 2016년엔 다시 354g으로 5%가량 증가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052-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1052-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시간이죠.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 중국이 오늘 이 위안화 고시 환율을 기록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환율을 내렸다는 건 위안화 가치를 올렸다는 건데요. 예. 예, 중국 정부의 이런 조처가 국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닭이나 오리 혹은 야생 조류에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 퍼지는 전염병이죠. 조류 독감이 사람에게 번진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예. 홍콩에서 올 들어 두 번째 사망자가 났습니다.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또 미국 정보기관 수장이 어제 상원 청문회에 나왔는데요. 이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게 확실하다고 증언한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크게 올렸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오늘 위안화 고시 환율을 달러당 6.87 위안으로 조정했습니다. 예. 전날보다 0.92%포인트가 한꺼번에 내려갔는데요. 네. 2005년 7월 이후 최대폭입니다. 예, 달러 대비 환율이 내려가면 그만큼 돈의 가치는 올라가는 건데요. 어제 달러당 환율이 6.95 위안까지 올라간 직후에 이번 파격적인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이 달러당 7 위안 선까지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끌어올리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걸로 국제 금융 시장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최근 위안화 가치가 꾸준히 약세를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지난 연말부터 위안화 가치가 2008년 중반 이후 최저 저치까지 떨어졌는데요. 예. 이게 중국 기업들의 해외 수출에는 크게 도움이 됐지만 다국적 기업과 투자자들은 위안화를 외국 돈으로 바꿔서 해외로 송금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자본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면서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급감했죠.
네.
지난 연말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1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조 515억 달러에 머물면서 연초에 비해서 1억 793억 달러 가까이 줄었습니다.
예.
5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2011년 3월 이래 최저 외환 보유고에 이르게 된 건데요.
예.
예, 금융당국이 내일 12월 외환 보유고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3조 달러를 겨우 넘을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미국의 정치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주 뒤에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뭐 지난 11월 대선 승리 직후부터 대규모 재정 정책 시행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무역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예.
곧이어 12월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달러 가치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결과 달러 가치는 더 올라가고 위안 가치는 더 떨어지리라는 예상을 낳았고요.
예.
중국 돈 가치가 폭락할 거라는 그 시장의 전망이 이어지면서 중국 자본의 해외 탈출이 이어진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오늘 위안화 고시 환율을 이제 기록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조치를 한 건데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미국 언론은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시위 성격도 있는 걸로 이번 조처를 분석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직전에 과감하게 환율을 손봐서 자국 통화 가치를 지킴으로써 미국의 무역전쟁 의도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거죠.
예.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정부가 빠져나가는 자본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중국 금융당국이 자국 내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송금 상한액을 기존 관행이었던 5천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크게 낮춰잡아서 명문화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네.
중국에서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가 있는 액수가 한 10분의 1로 줄어든 건데요. 인민은행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들의 역외 송금 상한선을 설정한 조치였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오는 7월부터는요. 중국에서 금융기관들이 해외에 돈을 보낼 때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기존의 4분의 1로 줄일 예정이라고 현지 매체들이 오늘도 일제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최근 중국은요,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개인 외환 매입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국영기업들이 갖고 있는 외환을 매도하도록 하는 이렇게 위안화 가치 방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이제 자본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런 조치들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외국 투자자들은요 이번 조치가 위안화 가치 하락을 당분간 막아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절하 추세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자본 유출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라는 게 뭐 지배적인 전망인데요. 일본 금융사 노무라 홀딩스의 이 자오양 중국 담당 수석 경제학자의 말은요.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3조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켜서 이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질 거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지적을 했고요.
예.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이 달러 대비 7위안 선을 넘지 않으려는 이 중국의 의지와 달리 위안화가 올해 연말이 되면 7.15위안까지 떨어지고 내년에는 7.3위안대까지 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몇몇 나라가 이 조류독감 때문에 비상인데 조류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닭이나 오리, 또 야생 조류 등에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 퍼지는 전염병인데요. 드물게 사람에게도 감염증을 일으키는 이 조류 인플루엔자, 보통 조류독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오늘 홍콩 보건당국이 얼마 전 중국 본토를 다녀왔던 62살 남성이 지난주 금요일 조류독감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 들어 조류독감 사망 감염자 3명이 확인된 홍콩에서 사망자가 나온 두 번째 사례입니다.
예.
이 사망한 남성은 지난달에 중국 남부 광저우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직후에 입원했는데요.
네.
예,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가금류 시장 같은 장소에도 간 적이 없는 걸로 알려져서 보건당국이 이 감염 경로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 중국을 다녀온 이후에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감염 경로가 중국 본토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네.
최근 중국에서 조류독감 감염자가 실제로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망한 남성이 다녀온 이 광저우성에서요. 조류독감 인체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예.
확인된 사례만 올 들어 19건에 이르는 걸로 지난 화요일에 광저우 보건당국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이 이미 사망을 했고요. 이 밖에 이 광둥성 둥관 또 푸잔성 샤먼 그리고 상하이에서 조류독감 확인 환자가 확진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예, 이 조류독감이 일종의 감염병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퍼지면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번지잖아요. 네.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조류독감이 퍼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세계 60여 개의 나라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걸로 보고됐는데요. 예. 유럽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는 중인데요. 이 조류독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정부는 조류 전시회나 가금류 장터를 비롯한 그러니까 이 조류를 한데 모으는 행사를 전면 금지했고요. 네. 프랑스와 폴란드, 헝가리에서도 가금류 농장에서 이 살처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농림부가요 오늘 조류독감 위험 경보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올렸는데요. 네. 이 미식가들의 나라로 유명한 이 프랑스에서 오리나 거위의 간 요리로 참 잘 알려진 이 푸아그라 업계의 수입이 예. 크게 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계 업계의 타격이 크겠군요. 네. 한국도 지금 조류독감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달 16일에 첫 의심 사례가 보고되면서 빠른 속도로 조류독감이 전국에 퍼졌는데요.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살처분한 닭과 오리가 3천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예. 이 농가가 키우고 있는 전체 가금류의 15%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닭고기와 오리고기 값이 오른 건 물론이고요. 예. 달걀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당국이 미국산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예. 오는 22일께 미국산 달걀이 한국 가정의 식탁에 오를 예정인데요. 또 지난주 경기도 포천 일대에서 고양이 두 마리가 조류독감에 감염돼 죽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예. 인체 감염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게 확실하다. 이렇게 미국 정보기관 수장이 확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이 어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는데요. 러시아가 지난해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개입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해킹뿐 아니라 고전적인 수법인 선전선동과 왜곡, 허위 뉴스를 퍼뜨리는 식으로 다면적인 공격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가 개입한 게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했다면 그 근거로 어떤 그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까?
사실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예. 미국 정보 당국의 작전에 손상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건데요. 예. 앞서 미 정보 당국은 이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돕기 위해서 해킹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클래퍼 국장은 이 러시아가 지난 대선에 개입한 동기가 한 가지 이상이라면서 다음 주에 자세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러시아 정부 고위 관리들이 해냈다면서 뭐 자축하는 것을 미국 정보 당국이 감청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또 인터넷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해킹된 자료를 넘긴 러시아 정보 요원의 신원도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정보 당국은 러시아 당국이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네. 그렇다면 또 이제 중요한 게 그렇다면 이런 개입들이 과연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답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러시아가 투표 개표 과정에 개입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했다는 사실은 뭐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클래퍼 국장 등 정보기관 책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 해킹 문제와 관련한 보고를 들을 예정인데요. 이번 만남이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러시아가 해킹 배후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발표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예.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해서 미 중앙정보국이 앞서 잘못된 정보를 공개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예. 어제 청문회에서 클래퍼 국장은 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폄하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폄하라고 하면 정보 요원들의 사기만 떨어뜨린다는 예. 거죠.
어제도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지금 미국의 정보기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개편이 심각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클래퍼 국장 후임자를 결정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댄 코츠 전 상원의원을 새 국가정보국 국장으로 낙점했다고 여러 언론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요. 예. 코츠 전 상원의원은 올해 73살인데 보수적인 공화당원이고요.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에서 독일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코츠 전 의원 내정 소식에 대해서 정가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코츠 전 상원의원은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자격이 충분하다는 반응인데요. 참고로 미국 국가정보국장은요, 중앙정보국하고 국가안보국 이렇게 16개 미국 정보기관을 감독하는 자리인데요. 예. 지난 2001년에 약 3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가 일어난 뒤에 중앙정보국과 다른 정보기관들 사이에 정보 공유와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새로 생긴 자리입니다.
예.
육군 삼성 출신인 제임스 클래퍼 현 국가정보국장은 앞으로 이 오바마 행정부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 사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m 사이,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모두 구름이 있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7도고요. 양덕 역시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7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5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 7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1도까지 내려가고요. 낮 기온 1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6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내일 오전 오후 모두 구름이 있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낮 기온은 8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8도가 예상되고요.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7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구름이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7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6도, 낮 기온 3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10도고요. 풍산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에는 0도가 예상됩니다. 운기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7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낮 기온은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가 0.5에서 2.5m 사이가 되겠고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월 6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해상에 배치한 항공모함 전단을 시작으로 시리아 파견 병력을 철수할 것이라고 러시아군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오늘 러시아 국방부가 시리아 파병 규모를 줄이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러시아와 터키가 중재한 시리아 휴전이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는 유엔의 평가가 나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 폭격기들은 그동안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며 반군들의 강력한 공습을 가해왔습니다. 또 시리아 해상에는 애드마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이 이끄는 러시아 함대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러시아 요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아직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러시아 요원들은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민주당 이메일 해킹 자료를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도 익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러시아의 고위 관리들이 미 대선 직후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어제 상원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한 증거는 확실하다고 증언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도 해킹 자료의 출처는 러시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미 정보당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이 내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관계 진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주 지역 방문길에 나섭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이미 항의의 뜻을 밝힌 가운데 차이 총통이 이번 방미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또다시 긴밀한 관계 조짐을 보일 경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차이 총통은 중미 국가들을 순방하는 9일간의 이번 일정 중 미국의 휴스턴이나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어떤 미국 인사들과 접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측통들은 차이 총통이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을 만나기 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건립에 항의해 한국 주재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일시 소환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위안부 소녀상 설치는 극도로 유감스럽다며 한국과의 경제 논의 회담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외교장관들은 앞서 지난 2015년 위안부 문제 해결책 마련에 합의했었습니다. 당시 합의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문서를 통한 사과와 위안부 피해 생존 여성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금 지원 약속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에 반대해온 한국의 사회활동가들은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양국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쿠바가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 합법적인 수출을 개시합니다. 쿠바 국영기업인 쿠바 익스포트사는 어제 합의에 따라 쿠바 장인들이 만드는 마라부 수출, 미국 무역업체인 코바나 트레이닝사에 1톤당 $420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쿠바의 마라부 수출은 피자와 빵을 굽는 재래식 오븐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쿠바는 현재 이탈리아와 독일 등 6개국에 연간 8만 톤 규모의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위안화의 가치를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절상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오늘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어제보다 0.9% 내린 달러당 6.8668 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환율을 내리면 통화가치는 그만큼 오르게 됩니다. 중국 당국이 이처럼 위안화 가치를 큰 폭으로 절상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위안화의 가치는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